오늘 설교 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9절.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르라.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러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우리가 가롯 유다에 대한 시리즈를 하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롯 유다 신드롬이라고 붙였습니다. 이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한 사람으로 선택됐다 한 그 일 때문에 그걸 놓고 여러 가지 의문과 또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질문들은 만족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이고 영적인 교훈을 주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던지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야 했던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 유다에게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고, 또 예수님이 뭐 유다의 종도 아닌데 예수님을 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유다의 동기가 무엇이었길래 예수님을 팔게 됐는가 하는 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모저모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의 한 사람으로 선택이 됐을 때 자기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대 최선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야말로 자기의 꿈을 이렇게 성취시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가진 분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랬듯이 유다 역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근데 이 유다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 이상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 너머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일정한 분량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을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민족운동도 하고 독립의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게 만족하지 않냐고 그 이상인 돈도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던 사람 같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밀어내고 독립국가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사도들이 단단하게 한몫을 하는 거겠죠. 그거야 뭐 이미 맡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유다가 생각할 때 돈을 버는 일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그런 독립국가에서의 어떤 자리를 맡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 돈길을 맡게 됐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짐작컨대 유다는 아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재정을 맡아야 할 사람은 당연히 세리였던 마태가 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태가 맡은 게 아니라 엉뚱하게 유다가 맡았어요. 그것은 아마 유다가 마태가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리 역할을 할 때 착복을 하고 또 부당 징수를 한 것을 과도하게 비난을 하면서 그런 마태에게 돈길을 맡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겠죠. 다른 사도들이 들을 때. 그래서 반대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동족을 등쳐먹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당시의 세리들은 그런 세리들은 증오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다가 자원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다는 나중에 하는 짓을 보면 무력에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불법을 행하고서도 나쁜 짓을 통해서라도 돈을 버는 일을 예사로 여깁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뭔가 사람이 심령을 잃지 않습니까? 뭔가 좀 보답하고 싶은 것이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삭개오와 같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치유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뭐 조그만 것이라도 가지고 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작은 헌금이라도 수가 많으면 그 거액이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잡수실 것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에 뭐 열매가 남은 게 있나 하고 가신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헌금계가 있어야 할 정도로 헌금이 상당히 들어왔다고 봐야죠. 근데 그 헌금 다 어디에서 썼느냐? 보면 이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었고, 또 사도들이 쓸 물건들을 구입했어요. 물품을 구입하고 자선금을 전달하는 일은 이 유다에게는 아주 최고의 보직이었습니다. 물욕에 눈이 막히고 양심이 가려진 사람이 이제 그런 보직을 받으면 그냥 축제의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유다를 보고 지적한 말 가운데 아주 노골적으로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 상당히 좀 많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을 볼 때 목회자나 혹은 교회 재정을 맡은 장로님들 혹은 뭐 다른 집사님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미 사실로 드러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가론 유다의 사건은 결코 타산지석이 아닙니다. 유다는 3년 이상 돈궤를 맡았으니까 그동안에 엄청난 치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의 특징대로, 그의 특성대로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가롯 유다의 큰 결점이었죠. 항상 분수를 넘어서 그 이상을 원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로마의 백성의 요구대로 왕이 되어서 로마를 뒤집으면은 재무장관 자리라도 차지해서 재벌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을 것이에요. 유다의 판단으로 보면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거부가 됩니다. 그건 시간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의 능력이 있었고 대중의 인기가 충천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것은 뭐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듯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백성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신다고 자꾸만 말씀하세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미 죽이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이 문제가 뭐냐면 그 지도자들은 당장 예수를 잡을 수 없는 것은 공공연하게 잡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소요로 발전하는 자들에게 불리하니까 예수를 잡고 싶은데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간교한 유다는 그런 것을 금방 캐치했죠. 그래서 어차피 예수는 잡혀서 죽을 사람이다. 그러니 예수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겠죠. 아주 야비한 인간이기 때문에 돈이 사람을 야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죽을 몸이니까 그 죽을 몸이라도 좀 팔아먹자. 끝까지 한 푼이라 더 챙기자. 이제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갔어요. 가서 예수를 몰래 잡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 하고서 그것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기다리다가 겟세마네에서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게 했죠. 어차피 죽을 사람이다. 뭐 더 이상 바랄 게 있느냐. 예수는 이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런 궁색한 처지를 간파를 하고서 예수님을 야밤을 이용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할 수 있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참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돈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죠. 더러운 것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에 대해서 교훈을 했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을 바울이 했을 때 아마 유다를 생각했을지 몰라요. 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면 결국은 돈이 나를 죽여버리죠. 돈에 치여 죽은 사람들 많아요. 돈이 나를 깔고 앉기 때문에 내가 치여 죽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사탄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죄의 수단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를 타락시킨 죽음의 하나가 돈이에요. 물질입니다. 하나님께 십일조 철저히 바쳐서 복받으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들어온 돈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배를 채우고 바벨탑과 같은 교회당을 지어놓고 자랑하게 됐습니다. 사치와 명예의 돈을 소비했어요. 교회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교회를 갉아먹게 됐어요. 그런 현상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유다 신드롬의 열풍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변질을 시켜서 세상의 멸시와 졸음거리가 됐죠. 주님의 참 얼굴에 흙탕물을 내던지는 격이죠. 죄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 현상을 보면 사실은 개만도 못해요. 그런 말이 나올 법하거든요. 개는 그래도 자기 주인의 말을 순종하고 또 충성합니다. 근데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그거 따르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를 다 물론 정확하게 평가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존경할 수 있는 좋은 교회들이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어요. 그치만 우리가 교회 경신의 필요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이런 때 가롯 유다의 교훈을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돈에 대한 탐심이 유다의 비참한 종말에서 아주 잘 예시되어 있어요. 예시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목을 메어서 이제 자살을 했죠. 그런데 그 배가 다 터져서 많이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렇게 그래픽한 그런 묘사는 성경에서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표현을 진술하고 성경에 적게 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유다가 훔친 돈으로 자기 배를 채웠어요. 근데 자기가 먹은 것을 결국은 다 쏟아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거기에 재물에 대한 그 경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개별 신자들이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것의 하나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문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야 해요. 그 옆에서 들은 말씀이죠. 자기 보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야죠. 근데 돈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을 위해서 살다가 비참한 처우를 맞았고 온 세상에 배신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성도들의 헌금을 많이 모아왔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바친 물질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우리 각자도 이제 돈을 벌고 뭐 이렇게 사는데 어떤 자세로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버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돈을 이제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 멸시하고 사치하게 살면서 자신이 잘난 듯이 거드름 부리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벌었든지 못 벌었든지 부유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신실한 청지기로서 살다가 빈손으로 모든 것을 가지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공수래 공수가라는 말은 진리예요. 우리가 빈손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진 것들이 이것저것이 있어요. 우리의 은사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야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고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빈손으로. 재산을 선한 일에 남기지 않고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는 거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평소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가난한 이웃에게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단체에 정기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떼어서 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교회에 헌금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다가 자꾸 갖다 바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다가 자꾸만 돈을 줘야 돼요? 정상적인 운영이 될 정도면 되죠. 그 이상은 교회에 돈을 쌓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는데 출애굽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짐들 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나올 때 막 뭐 금도 갖고 나오고 은도 갖고 나오고 여러 가지 재물을 애굽 사람들이 주워서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이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여 이렇게 이렇게 지어라. 사이즈는 이만하게 하라. 그래서 그것을 다 지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하세요? 고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아, 충분하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교회 들어봤습니까? 항상 교회는 부족해요. 항상 더 달라는 겁니다. 항상 더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더 가져오면 하나님도 축복해 주신다. 그런 식으로 말해왔었죠. 각 개인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직접 간접으로 복음 사역과 자선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재력이 있다면 나중에 큰 돈을 뭐 희사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소에 재물을 나눠주다가 빈손으로 주님께 가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이런저런 꿈을 가지고 계획을 했다가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철왕으로 알려진 카네기 아시죠? 여러 나라 뭐 카네기 뭐 관들이 있고 뭐 카네기가 세운 도서관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카네기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에 덤펌맨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부자가 됐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가 죽을 때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재물을 후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청지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것을 지키는 수주들로서 잘 신실하게 행하다가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잠시 맡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탐심에 사로잡히면은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고 봐요. 돈에 인식한 것은 하나님이 아주 가장 싫어하시는, 혐오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주시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것,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라는 것, 하나님의 만유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가 돈이 많았어요. 아주 근데 인색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거기 진짜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제 구제 헌금을 모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아 우리도 해야죠 당연히 그랬어요. 근데 그 말만 그렇게 하고는 헌금 안 해요. 고린도가 그 해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업이 잘 되고 번성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근데 헌금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런 인색함과 또 그런 그 교만함을 냉소적으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또 교만해서요 사람들이.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맡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뭐고 우리가 뭐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보람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 다 타버린다고 했어요. 그런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이라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할 때는 그것이 불타지 않는 은이 되고 금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으로 말하면 아간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가로 유다에 대한 교훈이 우리에게 큰 경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해요. 최근에 그 기업가들로 한국의 큰 기업가들로서 큰 돈을 만지는 그 장로님들에 대한 그런 그 비리가 코리아 위클리에 실려 있어서 제가 그걸 읽어봤어요. 예. 그걸 보고서 내가 이 기사에 10분의 1만 사실이라고 해도 이거는 정말 이거 뭐 한심하다는 말도 참 적절하지가 않아요. 예. 너무나 큰 부정부패라서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여러 큰 대형교회들의 장로님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내노라 하는 그 직책들, 보직들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기업들 다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장로 되려면 뭐 교회 1, 2년 정도 다녔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번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실상 세상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은 기업을 뭐 좀 돌리려면은 부패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치 않더라도. 뇌물을 자꾸 먹여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고, 세금 폭탄 받고. 그래서 참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보면 좀 속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지역 같은 거 차라리 돈 조금 받고 그냥 그렇게 버는 거,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양심이 편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몸을 지니고 사는 한 돈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각자가 할 일이 있고 정당한 수익이 있다면 이상적이겠죠. 그렇지만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아주 숱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은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교회에서는 하나님도 돈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의 두 랩돈까지 긁어모아서 교회가 부자가 됩니다. 자꾸 하나님께 바치면 더 벌게 하신다고 가르치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죠. 돈이 너무 많아서 생긴 부패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너무 많아서 부패한 교회 봤습니까? 헌금이 너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부패한 교회 봤어요? 목사의 사례비가 적기 때문에 부패한 목사를 봤습니까? 정반대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부패하고 돈이 너무 많아서 부패하고 목사 사례비가 너무 높아서 부패하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유다 신드롬에 빠지면 모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초대교회 부흥이 한참 일어날 그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어요. 그 이후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혹은 가로 유다처럼 혹은 아간처럼 심판을 하셨다면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대폭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심판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최종 심판을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청지기 직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데도 나 뭐 이상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특별히 나를 뭐 벌하시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자위하고 자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justify 하려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자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언젠가 불꽃같이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는 주님 앞에서 일일이 나의 행위들에 대해서 직고해야 할 날이 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교인들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뭐 그 자체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혹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떤 면에서 천국보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더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청지기식에 대해서 내가 신실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판대 예가 나왔으니까 말씀이지 주 예수를 나의 대속주로 믿었으면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잘못했으니까 지옥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한번 예수를 믿고서 나의 주로서 진정으로 받아들였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불충한 청지기들은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칭찬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천국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됐지 뭐 그 이상 내가 무엇을 바라리라. 그는 겸손도 아니고 성경을 매우 오해한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이 있고 없고는 문자 그대로 천양지 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큰 수치와 손실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원치 않는 일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냥 끝나는 것이라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또 태어나지 않은 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 나을 뻔했다고 했어요. 만약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다 끝나버린다면 그런 말씀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어난 사람의 죄는 언젠가는 계산을 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죽는 것 이상의 사후 형벌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요. 뭐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거죠. 죽음은 다 끝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상은 옳지 않습니다. 사망 멸절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속적이고 굉장히 그 야비한 이기적인 인간은 배신의 순간에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죠. 유다는 항상 돈이었어요. 돈에 마음이 쏠려져 있었어요. 이런 사건 기억하세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가진 거, 자기가 세이브한 거 다 거기다 부었어요. 유다가 그걸 보고 화를 냈어요. 아, 저 비싼 향유를 팔았으면 300데나리는 아주 큰 돈인데, 이거 받았을 건데. 그래가지고, 무슨 아이들을 내느냐,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말 참 멋있죠? 유다가 한 말 가운데 가장, 옳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었죠. 자기 배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죠. 저걸 팔았으면 그 돈에서 내가 상당 부분을 착복할 수 있었을 텐데 저렇게 낭비하더니 그런 생각을 했죠. 도둑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따라서 이 사람.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보물은 예수님이 아니고 돈이었어요. 돈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이 없이 지금도 날마다 죽음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최대 최선의 보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면은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보물들이 없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하고 모든 것을 갖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 아니면은 세상 모든 보물이 넘쳐나도 나를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결국은 다 썩고 말아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예수님이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유다는 사도로서 참 주님을 섬기면서 아주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삶보다는 돈을 택했어요. 그렇다면 그가 훔친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판 그 은전, 그나마도 갖지 못하고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도자들이 그 은전을 가지고 이 더러운 돈을 핏값이니까 이걸 성전고에 드러놓을 수 없다. 그래서 나그네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의 묘지를 위한 밭을 샀어요.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들의 구속을 위해서 흘릴 피뿐만 아니라 올 때 갈 때 없는 가난한 나그네들을 위해서도 흘린 피입니다. 사람들은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어요. 배신자의 피와 속죄의 피를 연상시키는 역설의 장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유다 신드롬으로 주님의 심판 때 서는 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